슬램덩크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 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1억 8,500만 부 이상 팔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던 작품입니다. 이 만화의 절정은 전국대회에 진출한 이 북산고등학교 농구부가 전국 최강의 산왕공고와 맞붙는 장면입니다. 양 팀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접전을 이어가던 중에 우리의 주인공 강백호가 등을 크게 다치고 쓰러지게 되죠. 경기가 중단됩니다. 일찍이 강백호의 재능을 알아보고 끝까지 그를 믿어주었던 그 안 감독님, 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다시는 너 농구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수 생명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백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안 선생님께 성큼성큼 다가가서 볼을 쭉 당겼다가 놓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영감님, 영감님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국가대표였을 땐가요? 저는 지금입니다. 그리고 필사의 각오로 경기장에 들어가서 뛰게 되죠. 이 파이팅이 팀 전체의 사기를 올리고 결국 마지막에 왼손은 거들뿐 하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돼요. 너무 성경만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강백호의 이 대사가 정말 당시 많은 남자들을 울렸더랬습니다. 영감님, 영감님 최고의 때는 언제였나요? 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때는 언제였어요? 오늘 우리는 자기 인생 최고의 때를 만난 그 한 사람, 베드로를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오늘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만난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났어요. 이 만남이 베드로의 인생을 완전 바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에서 가장 먼저 좀 눈에 띄는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때입니다. 그 때가 조금 특별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베드로 인생의 그 최고의 때는 그가 기쁨과 감사와 어떤 행복감에 휩싸여 있을 때 찾아온 게 사실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가 실망과 염려와 짜증과 분노,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지금 짓눌려 있을 때 그는 자기 인생 최고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어떻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허탕을 친 거죠. 그렇게 날밤을 새고 그물을 씻고 그 아침에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생각, 처자식들이 기다리는 생각, 내가 오늘 고기를 못 잡았기 때문에 오늘 처자식들이 굶을 생각, 마음이 복잡했겠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힘없이 그물을 씻고 손질할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베드로의 귀에 말씀이 제대로 들어왔을까요?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기분과 감정과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려요. 근데 바로 이때를 예수님은 붙잡으시고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마음이 내키고 뭐 여러분 기분이 좋고 뭐 한 주를 내가 생각해도 이 셀 빨리 모임 가고 싶다, 나 이 성경도 다 읽었고 막 이렇게 내가 경건하게 좀 살았다고 해서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배부를 때는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그렇진 않죠.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또 상할 대로 상한 기분으로 전혀 예배드릴 하나님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도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내가 집중하기 어려운 때라도, 또 내가 내 마음으로 정말 기꺼이 예배하기 어려운 때라도요, 여러분 그때는 내 마음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그냥 몸을 예배당에 갖다가 놓는다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최악의 때를 최고의 순간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로만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 앞에 내가 그 음성대로 살게요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탄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아니 믿음이 없더라도 예배당으로 내 몸을 그냥 쳐서 내 몸을 그냥 예배당으로 갖다 놓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계속 나쁘게 만들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당에 가지 않을 많은 이유들을 우리 안에 친절하게 주면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을 사탄은 막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면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시내에서 전도할 때 이제 전도를 마치면 우리가 함께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오늘 전도할 때 어땠는지 그런 이제 후기 모임을 나눔을 하는데요. 네, 사실 오늘 이 자리로 나오기까지 제 마음이나 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자리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 우리가 나가는 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방해하고 못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 자체가, 내 몸을 내키지 않아도 그 자리로 나를 가져다 놓는 것 자체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채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웨일즈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웨일즈에서 전도할 때 좀 일화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하루는 집에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나오는데, 나오다가 이렇게 우리 아내와 조금 이렇게 부딪혔어요. 이게 뭐 알아요. 제가 너무 이제 아내한테 너무 잘할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뭐 한 번도 아내랑은 뭐 언성을 높여 싸우지도 않을 것 같잖아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부딪혔다는 것은 현관문 나오다가 부딪혀서 여보 미안? 이게 아니라 아주 아주 감정적으로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때 눈치를 채고 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물론 저 이제 잘 참죠. 근데 그날은 왜 이렇게 이게 안 참아줬는지, 그래서 그냥 저도 그냥 제 마음에 있는 걸 좀 솔직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솔직함에 문제는 안 해도 솔직해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뒤는 알아서 상상하.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집에서. 그냥 그렇게 이제 어려워진 걸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근데 뭐 하려고 했었죠? 전도 나가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부딪힌 거죠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 기분이 엉망이 된 거예요. 마음이 완전 그냥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가 그럼에도 일단 차는 탔어요. 그리고 이제 차를 몰았죠. 이렇게 웅 해가지고 나갔어요. 근데 제 안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러고도 네가 목사냐? 이러고도 네가 선교사야? 너 이러고도 네가 무슨 전도를 한다 그러냐? 야, 너 지금 그런 감정과 너 그런 기분과 너 거울 좀 봐. 네 그 표정으로 네가 나가서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욕먹으시지 않겠냐? 그냥 차라리 지금 차를 돌려서 집에 가. 나머지 솔직한 대화의 시간을 가져. 싸우라는 거죠. 그게 너한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고 길에서 만날 사람들을 위한 너의 예의야. 근데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이제 분별을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그러면서 또 막 해가지고 갔어요. 억지로 갔어요. 주차를 딱 했어요. 전도하러 시내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우산을 안 가져갔어요. 십자가는 들고 왔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주차장에서 올라가는데 기분은 완전 진짜 엉망이고 마음은 찢어졌는데 전도하는 자리까지 올라가니까 이 물에 빠진 생쥐꼴 마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젖고 신발에서 쭉쭉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난 나 같은 사람은 비 맞아도 싸다 하면서 비를 맞고 절벅절벅 젖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마음으로 가게 처마 아래 그냥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게 기분이 진짜 아닌 거예요. 그래, 오늘은 아무 말 하지 말자. 그냥 전도지만 나눠주자. 정말 그래서 그냥 전도지만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렇게 욕을 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한테. Go back to your country. F! 하면서 막 이렇게. 와, 이게 막 인종차별적 모욕을 하고 저한테 막, 뭐, Chinese? 이렇게, 뭐, 어? 그 나라를 얘기하는데 내가 막, I'm not Chinese! 막 하고 싶은 거예요. You know I'm Korean!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 이게 또 싸울 수는 없고, 이 집에서도 그랬는데 여기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지 주는데 막. 아, 내가 지금 욕먹으러 왔나? 더 마음이 막 기분이 완전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럴 때 또다시 스물스물 내 안에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야, 거 봐, 너 내가 진작에 차 돌려서 가면 이런 꼴 안 당하잖아. 그냥 머리로는 그 왜 굳이 나와가지고 이러느냐고 그 소리가 들려요. 그 제가 머리로는 알아요. 일단 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데 이런 생각을 틀어막고 물리쳐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래 말 하나 잘한다 그러면서.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나쁜 소리예요. 제가 그리고 이게 영어로 욕먹는 게 사실은 뭐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영국 처음 왔을 때. 근데 이게 익숙해지니까 오히려 한국 욕을 들으면 기분이 안 나쁘고 막 반가워요. 막 그 정감 있잖아요. 막 이말 이렇게 하는. 근데 영어로 막 이렇게 아짜 이렇게 하면은 그 한 단어가 그렇게 기분 나쁜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막 꽂혀요, 이렇게. 자존심이 막 상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타국에 어떤 그 외국인 노동자로 와 있는데 그렇게 막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속으로는 막 야, 내가 왜 온 줄 알아? 너네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인마. 막 하고 싶은 거예요. 비를 맞고 한참을 서 있다가 비참한 기분에 전도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딱 제 앞에 서는 거예요. 술에 취했어요. 비틀거려요. 전도지를 주니까 좀 가면 좋겠는데 그걸 붙잡고 이 사람이 읽고 있는 거야. 제가 그 친구에게 술 냄새가 막 풀풀 나고 취했지만 제가 그랬어요. 너 이거 왜 다 읽고 앉아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어도 되냐. 그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자기 혼자 읽고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도 돼? 그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되지. 바로 너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또 가만히 막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물어봐요. 진짜?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어? 제가 말했죠. 당연하지.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마음이 막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 친구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너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오셨어. 그리고 막 그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에게 영접기도 하고 예수 믿고 이 친구 갔어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제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훈훈해지는데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쟤한테는 복음을 전하면서 왜 너한테는 그 복음을 적용하지 않니? 왜 너의 그 비참한 마음 가운데 내가 너를 미워할 거라고 생각하니? 그 사람에게 제가 간절히 전하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그 순간 저에게로 밀려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여전히 비는 추적추적, 몸은 다 젖었고 상황은 똑같은데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너무 뽀송뽀송해졌어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는 오늘 전도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시편 34편 18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이 싫어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힘드신다면 힘들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로 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악의 때를 바꾸어서 인생 최고의 때로 그렇게 바꾸어 주기 원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가지 않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빠서 안 가고 내 마음 상하면 마음 상해서 안 가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좋을 때 예배드리면 언제 예배드려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죄로 망가진 세상 속에 언제 내 기분, 마음, 감정 다 좋을 때 기다렸다가 예배드리러 오겠어요?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어려운 마음 가지고 오신 분 혹시 계시다면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주님을 향한 기대를 여러분 문을 닫지 마세요. 그냥 열어만 두세요. 힘쓰지 않아도 돼요. 힘이 안 나는 걸 어떡해. 여기 그냥 온 게 최선일 수 있다니까요. 그냥 몸뚱아리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것이 우리가 최선이면 그럼 이제 그냥 하나님 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 이상은 주님이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수요일날 예배드릴 때마다 감사한 것은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감사한 건 이 런던의 중심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 제가 오늘도 찬양하는데 어쩜 저렇게 콘티를 잘 찾지? 이 메시지가 막 흘러흘러 저에게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저는 막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찬양하면서 은혜를 다 받아요. 예, 그 귀한 섬김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찬양팀도 뭐 항상 왔을 때 막 웃으면서 오겠어요? 그냥 기분 나빠도 오고 그렇죠? 뭐 오기 싫어도 뭐 안 올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둘째,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 굉장히 당황하셔야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신 하지만 좀 너무하지 않나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왜냐면 아니, 나를 따르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그 이 어부 바다 사나이가 그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대요. 다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 하고 그냥 다 버리고 따랐대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한 방으로 쉽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그러나 또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안 되니까 나름 어렸을 때 정리를 했죠. 그렇지. 예수님은 나랑 다르잖아. 능력의 주님이시니까 말씀의 권세가 있어서 나를 따르라 하면 그냥 막 오 막 다 버려지고 따라가는 나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역시 그래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다.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냥 다 버리고 따라가는구나. 여러분 성경책의 신약의 첫 번째 네 권의 책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라고 하죠. 네 개의 복음서라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해요. 왜 네 개나 주셨을까요? 이 네 명의 각각의 성경 저자가 자신들이 바라본 예수님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네 개를 합치면 이제 4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5장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개의 복음을 다 합쳐서 그걸 시간 순서로 다시 재배열을 해보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최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만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만 조합하면 일곱 번째 만남이에요. 그 전에 여섯 번을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미 만났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나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난 순간은 어디에 나오는가를 보면 이렇게 바로 또 알려드려야 되긴 하는데 또 이렇게 또 알려드리면 집에 가서 봐야지 하고 안 들을까 봐 어딘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베드로는 이제 거친 바닷사람이죠. 어부죠. 그건 맞아요. 그러나 어부라고 해서 뭐 우리가 만나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다. 베드로는 막 이 팔뚝에 뭔가 이 앵커 이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미지 막 그리고 와, 믿음과는 상관없이 막 살았을 것 같은 진짜 뭔가 이렇게 요즘에 그 테토남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막 야. 그러니까 이왕 따라갈 거면 막 아, 예수님 잠깐만요 이거 좀 버려야 되는 이게 아니라 그냥 어, 따라오라 그러니까 이것도 가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성경에 따르면 베드로는 경건하고 신앙심이 아주 좋은 남자였어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자기 형제 안드레랑 그리고 같은 동네에 살던 같은 업종에 종사하던 요한이랑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남자 다섯 명 이게 아무리 봐도 그림이 그렇게 예쁜 그림이 아니에요. 그 테토남 다섯 명이 다섯 명이 갈릴리에 살잖아요. 거기에서 세례 요한 아시죠? 광야에 외치는 소리 크이 요단강에서 세례 주고 막 그 권능의 말씀 선포하고 뭐 어떤 위정자들이 와도 종교 지도자들이 와도 그 오히려 막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막 설교하는 그 소문이 막 나니까 이 다섯 명의 갈릴리 테토남들이 그 갈릴리에서부터 유대까지 약 130km 산 넘고 물 건너 하루에 20km를 이동하면 6일이 걸리는 거리를 왕복 12일이 걸리는 거리를 남자 다섯 명이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자 그들이 그렇게 또 그러면 어업은 어떻게 해요? 어업 잠깐 쉬는 거예요. 여러분 휴가 내고 이렇게 12일을 걸어가지고 말씀 수련에 가는 남자 이 괜찮은 남자 아니에요? 베드로 이런 남자예요. 그것도 남자 다섯 명이서 우리 전도팀에도 보니까 그런 남자들이 다 그런 것 같아. 아니 그 버스 타고 가는데 벤 타고 가는데 뒤에서 이 마리우스랑 그 다음에 뭐 저리 아론이랑 그 다음에 데이빗 세 명이서 막 웅성웅성웅성웅성 얘기하는데 뭔 얘기 하나 들어보니까 막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남자들이. 에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갔다가 이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안드레 자기 형제의 소개로 처음 예수님 만나죠. 이게 바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 첫 만남에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말씀하세요. 베드로,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이제부터 개바라 할 것이다. 너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1장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사실 첫 만남 때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시고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시간상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 좀 생략하고 다섯 번째는 오늘 누가복음 5장이 본문인데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다섯 번째 만난 장면이 나와요. 4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장모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세요. 그럼 장모님이 열병이 걸렸는데 사위가 지금 어디 딴 데 갔을까요? 예수님 모셔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 베드로가 있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착한 사위였다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님 집으로 예수님이 갔다는 것은 이미 그들 안에 충분한 교제와 교류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와 또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같은 동네 사람들인데 다 어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다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들을 보고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여섯 번째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장면이에요. 오늘하고 좀 유사하죠. 근데 오늘은 그물을 씻을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물을 던질 때 차이가 있어요.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에 나오는 그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와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따라가죠. 이것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예수님하고 이미 많이 만났고 많이 알고 있으니까 지금 어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가세요? 하고 버려두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곱 번째 이미 예수님 많이 알았고 이미 익숙하게 예수님과 관계 있었지만 오늘의 만남은 이제 다른 거예요. 성경에는 베드로가 모든 것을 이제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면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오늘 이후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다르게 부르기 시작하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시몬이, 즉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시니까 한번 따라보죠.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생님이래요. 그동안 여러 번 수차례 예수님을 이미 만났고 예수님하고의 추억도 이미 많이 쌓였고 사실 구면이고 익숙하게 다 잘 알고 있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존경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존경했어요.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 있어 예수님은 단지 좋은 스승님, 좋은 어른 정도였던 거죠. 그랬던 그가 오늘 드디어 예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를 이제 경험하게 되면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이제는 엎드려 이르되 주여.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의 인식이, 그의 이해가 여기서 완전히 바뀐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게 돼요.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자기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왔고 들어왔고 그래서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약속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군요라는 참 예수님의 그 정체를 비로소 이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베드로가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가 보았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이 순간을 위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베드로에게 계속 찾아가셨고 그가 알아듣도록 이해하도록 계속 말씀해 주셨고 그를 부르고 또 부르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신비로운 방식으로 베드로를 홀려서 매료시켜서 바꾸신 게 아니라 계속되는 만남을 통해서 강제가 아니라 어떤 위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베드로의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는 방식으로 그를 기다려주셨고 그를 불러주셨고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어주셨고 그를 결국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할 때 보면 정말 좀 놀랍고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전도지 한 장을 주는 것이 과연 이게 무슨 전도일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때로는 이 전도지 한 장도 놀랍도록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받으면 찢어버리고 그걸 발로 밟고 눈으로 욕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한 장을 받고 그 자리에서 스스로 그걸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예수를 고백하고 만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죠? 베드로에게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다양한 사람과 때로는 나의 친구, 나의 직장 동료, 나의 이웃, 나의 부모, 나의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 문을 두드려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스카우터 있잖아요. 삐삐삐삐삐 저 사람은 여섯 번 만났다. 한 번이면 된다. 그럼 가가지고 딱 주면 읽고 근데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를 뿐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보세요. 확실한 것은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은 구원받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하여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 속에 그의 관계 속에 주님은 사람을 통해 찾아가시고 말씀을 통해 그들의 마음 문을 계속 두드려 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일하심 속에 어디 와 있는지 알 수 없을 뿐 하나님의 때가 다가온 사람, 마치 오늘 베드로로 친다면 여섯 번째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도지 한 장 얹었을 뿐인데 그 복음 앞에 반응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게 아직은 아직 이게 한 번, 두 번밖에 안 쌓인 사람은 전도지 받으면 이제 찢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날리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로는 전도할 때 이제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편안해졌고 오히려 기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마음을 두드리시지만 저 혼자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늘은 나였다면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주님께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지 한 장도 지나가다가 들려오는 예수의 이름 한마디도 영혼을 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여기까지 우리가 다 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어떤 사람에게는 첫 만남일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여섯 번째 만남일 수 있겠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치 그 일곱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깊이 만난 것처럼 예수님을 선생님 하고 부르던 그가 이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평소에 알던 주님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참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밤에도 일어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이 극적인 인생의 어떤 전환점, 최고의 순간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5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일반적으로 뭐 봐도 도움이 될 만한 좀 뭐 참고할 만한 좋은 이야기들이 분명 성경에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정말 핵심이 되는 모든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사실 이게 그냥 자연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전부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도 이제 그런 말씀 앞에 지금 서게 되었습니다. 누가 어부입니까? 베드로죠. 예수님은 몫으로 사셨죠. 물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전문가예요. 밤새도록 베드로는 또 다 해볼 거 다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 끝나고 그물 손질하고 청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다시 들어가서 그 기껏 씻고 다 정리해놓은 그물 다시 던지라고요?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요? 이거는 베드로의 경험과 그 오랜 경험, 축적된 노하우와 상식으로 볼 때는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5장 5절처럼 말한 것입니다. 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확신 있는 믿음의 말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원래 여러분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은 전사님 이거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하는 거야. 근데 전사님 저 이거 좀 제가 그때 뭐 어디 가야 돼가지고 이렇게 길어지면 이건 이제 뭐 이유가 있다, 사연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개를 잡으라고 예! 하고 가면 되는데 선생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 밤이 새도록 다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뭐 던져보라니까 한번 던져는 보겠습니다만 없을 겁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이거 안 잡히면 책임지실 겁니까? 이제 그런 관계니까 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론은 다행히도 뭐냐면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결론은 엎어져도 넘어져도 그래도 순종하는 쪽으로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 일을 통해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 없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베스트예요. 너무 좋죠.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실은 실제적인 딜레마입니다. 정말 이 말씀 믿어도 될까? 말씀대로 살아도 될까? 여기에 정말 내 인생 걸어도 될까? 말씀대로 했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꼭 믿어야지만, 100% 믿음이 있어야지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안 믿어졌어요. 그렇지만 해보라고 하니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억지로라도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내 기분 다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배하러 나오면 예배하러 나올 날이 며칠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분이 안 될수록 그냥 먼저 와서 내 몸을 쳐 예배당에 내 몸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면서 고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어요 해서 순종하면 베스트죠.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는 그냥 베드로를 생각하세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하시니까는 뭐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져도 그냥 말씀으로 넘어지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멘. 근데 우리는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하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그럽니까? 라고 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듯이 이미 알고 있었던, 이미 따르고 있었던 그 예수님을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으로 부르게 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만남의 은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보다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시고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너는 개바야, 넌 반석이야, 너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첫 만남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무서워서 그 큰 소리 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는 자리에서 세 번이나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부인하면서 도망칩니까? 그러나 결국에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베드로는 개바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은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반석으로 빚어내셨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빚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고백해요. 그에게 축적된 그 모든 만남들이,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그에게 아마도 소용돌이치듯 정리되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찌 그동안 몰라봤던가, 어쩌면 죄송한 마음에 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오! 대박! 만선이 된 거예요. 그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히면 아직 예수님을 몰랐다면 베드로가 그랬겠죠. 오! 예수님 동업합시다. 예수님 좌표만 찍어주십시오. 제가 가서 고기는 다 잡아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원했던 고기를 그렇게 잡았는데 왜 베드로가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냐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네,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동안은 예수님 따르긴 했지만, 버리긴 했지만 모든 것을 다 버리진 않았어요. 이제야 비로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순간을 그가 만났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은 그가 뭘 포기했다, 그가 뭘 버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우신 진정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알아보고 만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정말 다 버려도 아깝지 않을, 내 전부와 다 바꿔도 전혀 손해라고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소중한 보물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서야 알아보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오후 시간인가요? 저희 남섭으로 떠나는 전도 여행팀 톡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명이 기도하면서 자기 얘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하면서 자기 간증이라고 하면서 좀 고백하는 내용들을 있었는데요. 제가 이 카톡으로 글 읽다가 이거 참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제가 너무 기뻤어요. 하, 이 친구 예수님 만났구나. 그래서 잠깐 그 친구한테 제가 허락을 받고 그 친구가 보내주었던 문자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 제가 그 원래 핸드폰에 딱 있었는데 아니었지? 제가 찾아놨는데 제가 예배에 집중한다고 핸드폰을 저 가방에다 넣고 와가지고 오늘 금식하며 생각나는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상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실 제 주위 환경은 똑같거나 더 나빠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방향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과거에 저는 제 힘으로 제 인생을 이끌어간 적이 있습니다. 결과는 상처와 실패와 죄였습니다. 상처뿐인 기억이고 아직도 회복 중이지만 저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실수를 완전히 인정하고 돌아보면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분만 완전히 나를 회복시키시고 결국 나의 최선의 계획보다 나를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저에게 또 어떠한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과거를 통한 배움으로 그리고 현재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나는 감당해낼 것입니다. 제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책임지려고 했던 것들을 전부 내려놓기 원합니다. 제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책임을 다 져주신다는 고백을 하면서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책임지세요. 이렇게 저 이렇게 주님 믿고 던졌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을 향한 천국의 계단을 다시 한 걸음씩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시거든요. 지난 길을 돌아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걷는 것에 열심을 쏟겠습니다. 어느새 저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제 인생길에서 모든 것 감당하게 하실 성령님과 함께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좋아하는 찬양 가사 중 일부입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가 나로 바다 위를 걷게 하시리. 아멘.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상황은 똑같거나 아니면 더 나빠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선생님에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만남과 같은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저와 여러분이 영국 땅에서 특히 런던에서 꿈 있는 교회에서 함께하는 시간 동안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 주실 거거든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베드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너무나 대단하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버립니다 라고 예수님 따라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버리기 전에 먼저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버리고 우리에게로 찾아와 주신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에게로 가주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나도 내 것을 버립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께 달려가서 그분을 어긋맞아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혼자 갔다라고 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해요. 따라갔다는 말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베드로의 앞에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믿음의 길도 우리가 결단하고 가는 이 걸음도 우리 혼자 고아처럼 외롭게 혼자 걷는 길이 아니고 우리 앞에 앞서가시는 강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린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그냥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길로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시고 또 기다리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 내 기분이 엉망일 때에도 저 주님께 나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더 순종합니다 라고 여러분 결심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베드로와 같이 우리에게로 찾아와 주신 주님 우리가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